여기서 회복되신 분을 히어로, 영웅이라고 그래요. 도박하신 분들은 손발을 끊어도 또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회복되신 후원자님들 이렇게 많이 11명씩 명함까지 새겨드립니다. 근데 다음에 강연해 주실 분은 여기 제가 1999년도 11월 2일인가 언제 모임을, 첫 모임을 열었어요. 도박 모임을. 근데 첫 번에 오신 분이 목사님 아드님이셨어요. 저도 굉장히 겁을 냈어요. 중독증 사역이 얼마나 힘들고 무섭고 그러고. 근데 주님께서 의외로 목사님 친자제분 며느님하고 보내주셔서 참으로 안도감을 느꼈고 같이 동행해 주시냐고. 두 번째로 오신 분이 김복균 후원자님이신데 이분께서는 신앙심화하고 12단계 병행해서 회복되셨는데 어둠에서 빛을 하는 그런 주제로다가 굉장히 오래되셨고 지금 도망 안 하신 지 뭐 7, 8년 안 하시고 그렇습니다. 우리 박수 한 번 합시다. 예.
만나뵈서 반갑습니다. 좋은 자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근데 한편으로는 굉장히 부담이 가요. 왜냐하면 제가 그 굉장히 솔직하고 저에 있는 그 하나님이 그 주셨던 그 마음을 제가 가식 없이 굉장히 그 리얼하고 솔직한 그런 마음을 간증삼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그게 큰 부담입니다. 그렇지만은 담대함을 가지고 제가 진행하겠습니다. 어떤 한 소녀가 있었는데 참 어렸을 때 굉장히 참 내가 봐도 괜찮은 아이였어요. 근데 그 성장 과정에 상당히 이제 좀 어떤 문제가 있는 거로 좀 알고 있습니다. 그 소녀는 어느 날 이제 그 이 어머니가 아들한테 야 너는 이제 뭘 잘못했는데 그 잘못한 것을 이제 어머니가 좀 직설적으로 좀 약간 좀 다가와가지고 야 뭐 너는 왜 그딴 식으로 하니? 너는 그 뭐 할 수 있는 게 뭐니?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걸 뭐 마음에 두지 않고 그냥 지나갔는데 근데 그게 이제 그 반복적으로 이제 그 잘못 실수했을 때 그런 어머니가 이제 뭐냐면 아들한테 사실 그런 그 말을 할 때 그 아들은 상당히 위축이 되고 어느 날 상당히 좀 그 마음이 아파하고 예, 좀 그랬었던 그 기억이 납니다. 바로 그게 성장해서 저였습니다. 그 소녀는 나중에는 나름대로 사람들한테 평판은 좋았어요. 항상 평판도 좋고 나름대로 또 열심히 살라고도 하고 그랬는데 그 성장 과정에서 뭐냐면은 오늘 그 미국에 이제 그 오게 됐고 그 미국 왔을 때 제가 그 도박에 빠졌어요. 근데 그 도박에 빠진 거는 그 전에 제가 살아오면서 술도 엄청나게 마시고 예, 그리고 밖으로만 돌아다니는 걸 좋아했어요. 근데 그거는 그 내면 세계에 내가 뭐가 있는 걸 상당히 궁금해도 했고 그렇지만은 풀리지는 않았어요. 근데 한 번은 결혼하고 이제 와이프하고 이제 대판 싸웠는데 그 전에는 이제 미국에 와서 그때 처음 이제 그 라스베가스를 가게 됐는데 친구들하고 같이 게임도 하고 근데 참 재밌더라고요. 그때 1년에 뭐 한두 번 정도 연휴 때 예, 그때 갔다 오고 했는데 그 이후에 이제 그 와이프하고 한 2, 3년 정도 그렇게 하다가 와이프하고 이제 대판 싸우고 난 다음에 한 5,000불 정도의 그 돈을 가지고 좀 갔어요. 그랬더니 그 뭐 한 2일 만에 그냥 다 털리고 왔죠.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또 이제 일하는데 그 제가 자유업을 해요. 이제 수영장 청소를 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헐리우드 파크를 보게 됐더라고요. 갑자기 그 눈에 확 들어왔어요. 그래서 거기가 어딘가 굉장히 궁금하기도 하고 한번 들러봤어요. 근데 뭐 라스베이거스하고 조금 다른 룰을 가지고 게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룰을 하는데 같이 이제 게임을 하는데 굉장히 제 나름대로 호구라고 생각했어요. 뭐냐면은 참 게임도 못하고 예, 그래서 저는 게임을 그러니까 모든 그 잡기 같은 걸 굉장히 좀 잘한다고 나름대로 이렇게 좀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였었는데 사람들이 게임을 너무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좀 매프 이제 따고 그러니까 참 재미있기도 하고 그래서 그렇다고 제가 매일 그 저 일과처럼 그 가는 것도 아니고 한 뭐 2, 3주에 한번 생각나면 가고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딸 때도 있고 일딸도 있고 그렇지만 그때는 좀 많이 좀 그 더럽 따기도 하고 예, 그랬었죠. 근데 나중에는 점점 이제 그 생각밖에 안 나더라고요. 자꾸 카지노를 들락거리니까 그 다음에는 내가 게임을 참 잘하고 있구나 나름대로 그런 생각도 갖고 그래서 이제 어느 날 딜러가 참 너는 그 게임을 잘한다. 또 옆에 있는 사람들도 게임을 참 잘한다고 그래요. 또 그 말 들으니까 또 우쭐해가지고 또 팁으로 이제 그 25불짜리 하나 주면 이제 나중에 보니까 그 사람들이 그 옆에서 그 들러리들이더라고요. 예, 돈을 다 잃어가지고 한 푼도 없이 와가지고 이제 라면값 주시라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 하고 또 나중에 그거 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 게임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저런 사람이 있나? 나하고 이제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참 한심하다고 그렇게도 생각도 하고 그러다가 제가 지금 작은 판에서 이제 그 게임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작은 판에서 그 다운되고 가지고 큰 판에 가지고 로얄 룸에 가서 이제 그 게임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그 깊게 이제 빠지고 했을 때 이제 와이프가 굉장히 좀 화를 나고 그때 이제 눈치를 챘죠. 일주일에 한 번씩 가고 이제 자주 하니까 좀 늦게도 오고 어떨 때 밤도 새보고 그랬어요. 근데 제가 30시간을 그때 그 게임을 했었는데 어느 날 이거 게임을 하고 있는데 로얄 룸에서 그 게임을 하는데 그때 상당히 한 100만 불을 제가 따고 있었는데 기지개를 딱 키려고 그러는데 누군가 이상한 그 인기척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딱 보니까는 와이프 발이 딱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직감적으로 옷 입은 거하고 신발하고 딱 그런 순간에 순간적으로 아이고 난 죽었구나 그러면서도 이제 참 어떡할까 하고서 이제 와이프가 그 침을 그냥 다 쓸어버렸어요. 그러면서 이제 난 돈밖에 생각 안 나는 거죠. 와이프가 거기 와가지고 그 돈 내 돈을 찾아야 된다고 그러면서 와이프가 기절을 해버렸어요. 네. 근데 기절을 해버렸는데 인간이랬으면은 만약에 인간이라면 와이프가 기절했으면은 그걸 어떻게 좀 내가 그 잘 그 케어하고 데리고 가야 되는데 그 생각보다도 창피한 거예요. 사람들 그만 앞에서 얼마나 창피를 줬느냐 그 생각밖에 안 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는 그 도박이라는 그 어둠의 그 세계가 얼마나 진짜 참 나를 비참하게 만들고 근데 그때 당시는 그런 걸 못 느끼죠. 예, 근데 회복하고 한 달 해가지고 난 다음에는 내가 그때 참 인간답지 않고 너무 황폐되었구나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도 나중에 한 번은 그 예전에 장인하고 장모님이 한국에서 이제 이렇게 오시지 않고 지금 이민 오셨는데 그 당시에 방문을 보러 오셨어요. 근데 약속을 했죠. 그러니까 당일날 오셔가지고 그 다음날 이제 사위하고 이제 그 만남을 갖기 위해서 참 근데 약속을 했는데 제가 불뚝같이 지키러 이제 간다. 오케이. 근데 제가 게임장에 앉아 있는 거예요. 나는 시간을 보니까는 시간이 다 된 거예요. 근데 갔나? 갈까? 그러다 나중에는 애딴 모르겠다. 그냥 눌러 앉은 거죠. 그냥 장인하고 장모님하고 약속했는데 근데 약속 개념이 없어진 거예요. 뭐 거짓말이라는 거는 수없이 많이 했고 그 거짓말이라는 거는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어요. 제가 수영장 청소하면서 그 아파트에 이제 뭐냐면 인스펙터가 나와서 뭘 고치라고 그랬는데 그 한 번은 그 고쳤어요. 그러니까 2시 정도까지, 그러니까 그 다음날 인스펙션이 나온다고 그래가지고 고쳤는데 그 이후에 한 달 후에 또 같은 그 케이스가 나타났어요. 근데 그때는 가지 않고 도박장에 이제 간 거죠. 네. 근데 이제 도박장에 가가지고 나중에 이제 집에 들어올 때 어떻게 했냐면은 이제 와이프한테 변명을 내야 되잖아요. 무슨 변명이 될까 이제 고민을 한 거예요. 생각나는 게 이제 헐리우드 나는 액션스타가 된 거예요. 완전히. 그래서 거울을 보면서 내 자신이 연기를 한 거예요. 권총 강도가 나를 일을 하는데 권총 강도가 내가 나왔는데 흑인 지역이니까 권총 강도가 나를 총을 들이대면서 나한테 협박을 했다. 그래서 그러면서 얼굴에 대가지고 완전히 초죽음을 당한 그런 상태로 이제 들어가가지고 와이프한테 대면을 했어요. 그래서 와이프는 도박했다는 그런 생각 물론 가졌지만은 그거보다도 호스베인이 죽으면 어땠을까 이런 감정으로 해가지고 그게 무마가 됐어요. 얼마나 내가 그 속에서 얼마나 참 처참한 생활을 했는지 또 하면은 그 와이프하고 저하고 6개월의 별거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그 별거 생활 중에 제가 그때 8년도인가 예, 그때 이제 8년도로 알고 있어요. 그때 애가 이제 3살 때죠. 애가 저는 그 좀 늦게 봤습니다. 근데 애가 3살 때 뭐 누가 케어해줄 사람도 없었죠. 그때는 뭐 집안 식구들이 다 저를 내놨어요. 너 인간도 아니다. 넌 인간 쓰레기다. 어떻게 인간으로서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 네가 인간이라면은 가정을 돌보고 네 자식 새끼하고 네 부인하고 모든 걸 돌봐야 되는데 어떻게 네가 그렇게 해줄 수가 있느냐. 그래서 뭐 그때 당시엔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머니도 애를 안 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애를 데리고 이제 일을 나갔어요. 일을 나갔는데 그 일 나가준 속에서 이제 뭐냐면은 그때 참 프랑스 할머니였는데 데리고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애를 데리고 들어오지 말래요. 여기서 사고를 나면은 자기는 책임질 수 없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참 억장이 무너지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와이프가 친정집에 갔을 때 이렇게 내가 그 책임질 수 있다. 괜찮다 너는. 그러니까 와이프보다도 저를 도박에 빠져있는 제가 더 즐거운 거예요. 와이프를 사랑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그때 당시만 해도요. 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참 마음이 괴로웠어요. 근데 뭐 애한테는 그래가지고 그래서 애해가지고 제가 가지고 잘 케어하고 놀아주기도 하고 또 좋다고 서로 대하고 근데 어느 정도 한두 달 세 달 이렇게 지나니까 애가 나중에 엄마가 오고 싶다고 막 울더라고요. 울어요. 그래서 왜 우니? 그랬더니 엄마가 보고 싶대요. 엄마가 보고 싶대요. 다 채워줄 수 있었어요, 진짜. 근데 그 한 부분, 엄마가 보고 싶고 엄마의 그 사랑을, 네, 그 원하는 그거를 제가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이제 뭐냐면 프리스쿨도 보내고 그랬지만은 거기서 이제 부모였는데 엄마를 그 다른 사람이 다 데리고 오고 근데 여태까지 제가 뭐 한 10년 동안이지만은 애를 항상 제가 그 케어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그냥 데리고 왔다 갔다 하고 그거만 한 거지 실제적으로 내가 아이한테 그 사랑을 베푸지를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시간 지나서 6개월 후에 그 와이프가 왔어요. 근데 와이프가 왔지만은 너무 반가워요 사실은. 네. 너무 반갑지만은 한편으로는 또 인간이 얼마나 쓰레기 같은 인간인지 속마음으로 야 너 왜 왔니? 네가 안 오면 내가 도박을 할 수 있었는데 이런 진짜 참 인간 같지 않은 그 마음 그런 마음을 할 때는 가졌어요. 그러면서도 와이프가 오고 난 다음에 내가 애가 있을 때는 도박을 안 했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제가 이후에 또 도박에 심하게 빠지고 그래서 와이프가 또 안 되겠다고 99년도에 제가 여기 오게 됐습니다. 전 목사님 자식도 아니고 그냥 평범한 불교 신자의 자식으로 태어났지만 와이프가 굉장히 믿음이 좋아요. 이날까지 진짜 그 모태신앙인데 저를 위해서 무릎이 되도록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회복이 돼가지고 이 앞에서 이렇게 섰지만 그때 당시에 선교사님이 하시는 여기에 제가 오게 됐어요. 그래도 보니까 그때 당시에 목사님 아들이 여기 왔었는데 저는 2기로 왔어요. 다 2차로. 근데 그 2차에 뭐냐면은 목사님 아들이라는 그 친구는 뭐냐면 굉장히 심하더라고요. 나보다도. 근데 나는 그때 그 말 들으니까 나하고는 관계없다고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사람하고 비교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와도 처음에 오면은 나는 심하지 않다. 그런 또 생각이었고 나는 뭐 그냥 즐기고 그런 생각만 갖는 거죠. 잠깐 나는 뭐 이런 식으로. 그러고 난 다음에도 몇 번 제가 재발도 하고 도박장에 가기도 하고 계속 그런 식으로 했어요. 그러다가 한 번은 매형이 그 다니시는 그 이 교회에서 수련회 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수련회 간다고 그래서 제가 쫓아갔어요. 그래서 이제 애를 데리고 와이프가 이제 뭐냐면은 친정에 가 있을 때 6개월간 이별하고 있을 때 그때 제가 수련회 올라가지고 딱 올라갔어요. 근데 매형이 그러더라고요. 너 찬송을 한번 불러보라고. 그래서 처음 제가 새벽 예배를 그때 당시에 처음 했죠. 근데 그때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셔서 그걸 부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거 부르는데 나는 성경 말씀 무식해가지고 성경 말씀 몰라요. 근데 그 마음을 딱 그걸 읽는 순간에 뭔가 나한테 메시지를 남겨주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아침 일어나가지고 관광하고 딱 봤는데 어느 순간에 식사하고 난 다음에 그 집사님 아들하고 밖에서 이제 얘기하면서 그러는데 한 방안을 딱 보는데 옛날 어렸을 때 그 밤에 그 별들 무수히 쏟아지는 그 별들을 봤어요. 그러면서 산등성에서 엄청나 큰 유성이에요. 요만한 그 별똥별이 아니에요. 그 산등성이 타면서 쫙 내려가는 그걸 제가 눈에 봤어요. 처음 봤죠. 근데 저 별똥별이 떨어지면 누군가 죽는다는 그런 소리를 언뜻 들은 기억이었어요. 아마 큰 사람이 아마 죽는가 보다. 그리고 내려왔어요. 근데 내려오기 전에 제가 근데 밤에 기도를 한번 해보라고 하더라고요. 이거는 설교 말씀을 듣고 근데 또 설교 말씀이 참 좋잖아요. 무식하지만은 말씀은 모르고 무식하지만은 그래도 참 좋은 말씀이고, 그런데 나한테 주시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개인 기도를 제가 앉아가지고 하는데, 한 두 시간 정도로 제가 눈물 쏟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저한테 이렇게 뭘 적어주셨는지, 그냥 눈물만 나요. 네. 내 여태까지 지나고 온 그 과거 이렇게 스쳐가는 거. 그게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막 스쳐가는데, 두 시간 동안 진짜 참, 남자로서 저는 울으면 안 된다는 그런, 또 아버님한테 그런 말씀도 듣고, 그래서 저는 울지 않기로 했는데, 그날은 눈물이 나 막 주체를 못하는 거예요. 두 시간 동안. 근데 마음이 후련하더라고요. 근데 그 마음을 가지고 이제 내려왔어요. 참 기쁘더라고요. 네, 마음이 탁 터지고 모든 걸 내가 갖는 것 같고, 네, 이제는 내가 도박을 안 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도 갖게 되고, 뭐 드라이브 할 때 그냥 항상 뭐 그냥 찬양 부르고 적어놓고 찬양 부르면서 드라이브 하고 그랬어요. 근데 그러다가도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네, 그게 흐지부지 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려주고 그게 아직까지 내가 제대로 안 썼다는 그런 생각을 가졌는지 또 도박장에 간 거예요. 그러다가 와이프가 이제 모임에 여기 모임에 이제 오게 하게 만들었죠. 근데 그때 당시도 억지로 온 거예요. 그때죠. 네, 나는 뭐 도박이 아니고 도박자도 아니다. 그러면서 참 그 우왕좌왕 하다가 제가 생각에는 한 2001년도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완전히 그때는 제가 갬블러가 되겠다고 그랬었거든요. 이 모임에 이제 뭐 오기 바로 전에 갬블러가 되기로 작정을 했고, 그래서 그 제가 가작 같은 걸 다 이제 팔아버리고, 그래서 그걸 했는데 적지 않은 돈을 지금 땄었어요. 일을 악물고, 그러니까 나는 항상 컨트롤 할 수 있다. 남들은 그냥 한국 사람 특기가 뭐냐면 뚜껑 열리는 거 아니에요. 뚜껑 열리면 그냥 날려버린다고. 그래서 나는 뚜껑을 안 열린다. 어떤 상황에서도 굉장히 그런 그 자부심을 가지고 했어요. 그래서 한 달간을 했는데 버텼는데 적지 않은 돈을 진짜 만들었어요. 그래서 와이프가 알면 안 되니까, 와이프가 알면 그 쓰레기통에 갖다 버려요.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딱 모시고 있다가 나중에 내가 한번 멋진 비즈니스 한번 해버리라. 이런 허황된 꿈을 갖게 됐었죠. 근데 그 나중에 오래가지 못하고 일주일 만에 그냥 날아가 보더라고요. 일주일 만에 날아가요. 제가 그래서 집구석에 있으면서 그걸 굉장히 생각을 많이 했어요. 내가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근데 저는 남의 돈을 여태까지 태어나서 꼽아질 못했어요. 그래서 저희 그 부모님은 남의 돈을 무서워할 줄 알아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그 마음은 그래도 품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요번에 내가 실패했는데 또 다시 한번 해가지고 요번에 진짜 한번 내가 돈을 한번 꼽아가지고 사람들 빌려가지고 한번 해볼까. 그러면서 한 달간을 굉장히 생각을 하고 무수히 많은 생각을 했어요. 근데 결론은 그렇더라고요. 내가 할 수 없는 거다. 내가 내 자신이 이거 할 수 없는 거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와이프가 이제 뭐냐면은 교회에 이제 같이 가면서 그러던 중에 이제 그 2003년도에 저희 그 다니는 교회에서 옥합축제가 있었어요. 그 옥합축제에서 목사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그 옥합이라는 게 여섯 가지 그 귀신이 들린 그런 그 마리아가 그 옥합을 예수님께 치유함을 받고, 예, 옥합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옥합을 그 깨트린 거. 그걸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걸 내려놓는 거. 근데 그 말 듣고도 나중에는 뭐 새벽 기도 이제 뭐냐면은 그 3주 전부터 새벽 기도가 있었어요. 기도라는 건 못하니까 그냥 하나님 뭐 주세요. 내가 짭이 없습니다. 뭘 주세요. 뭐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근데 가만히 생각했어요. 이제 그때부터요. 근데 뭐 할 말이 없으니까 그냥 가만히 있는데 그때부터 뭔가 일어나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때부터 이제 아무 생각 없이 가만히 있을 때 내 스쳐 얘가 여태까지 성장 그 과정에서 이런 게 하나씩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네가 뭘 잘못했고 네가 잘한 거 하나도 없다. 근데 내가 그 와중에 뭐가를 내려놓으려는데 뭘 내려놔야 되는지. 그래서 저는 생각해봤어요. 와이프를 그래 하지만은 그렇게 내 머릿속에 맴몸되는 것도 없고 자식을 사랑해도 맴몸되는 것도 없고 근데 도박은 제가 머릿속에서 지워지지가 않더라고요. 그 도박은. 그래서 그걸 본격적으로 내려오면서 진짜 네, 기도를 많이 했어요. 울면서 그 주홍빛 그 카펫 거기 속에서 그게 진짜 콧물 눈물 범벅이 되었고 밑에가 허옇게 될 정도로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눈물을 보시고 네, 그랬어요. 근데 저는 처음에 그 내적 치유를 먼저 했어요. 어렸을 때도 성장 과정. 근데 그렇더라고요. 중독에 빠진 사람들이 대부분이 성장 과정에 문제가 있는 그런 사람들이 그게 그 자기 그 쾌락과 즐거움을 그걸 얻기 위해서 그쪽으로 빠지더라고요. 제가 알았던 거는 하나님이 이렇게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그 어머니께서 그 말씀하신 거 그 한마디가 저한테 빛으로 꽂혀있던 거예요. 그러면서 뭐 술도 엄청나게 마셔보고 진짜 도박에 엄청나게 했는데 술도 그렇게 마셔도 그때는 기분 좋지만은 그 이후에는 굉장히 마음이 허전하고 쓸쓸하고 채워지는 게 없더라고요. 만족감이 없었어요. 근데 나중에 그 이 도박은 저하고 제대로 맞는다고 생각했어요. 도박은 딱 코드가 맞더라고요. 거기서 전적으로 올인했죠. 천국이다. 여기가 바로 천국이다. 그러면서 도박에 빠졌었어요. 그래서 내적 치유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가지고 보여주시고 그래서 그 치유를 받고 또 어머니를 뭐 어머니가 저한테 나빠지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그래서 용서함도 또 이렇게 되어 있고 근데 제가 그 치유 과정에서 그 첫 번째는 저의 그 핵심 문제가 무엇인가 그에 내려오는 그런 작업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는 작업을 했어요. 근데 그 제일 중요한 게 그 뭐냐면은 그 핵심 문제를 내려놓고 진심으로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고 또 회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저 자신은 두 번째는 나 자신을 되돌아보았어요. 그리고 마음의 문을 열었습니다. 내가 도박에 빠져 있을 때 그때만 해도 성경은 이스라엘 그 역사책으로만 생각하는 그 무식한 사람이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그런 마음을 가졌죠. 성경에 관심을 갖게 되고 읽어보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마음속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단도박할 수 있게 해주시고 내가 볼 수 없었던 것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또 스스로 깨닫지 못한 것을 알게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성경책을 읽어내려갔습니다. 그러면서 틈틈이 나를 뒤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그건 무엇이 내 발목을 잡는 것일까? 또 내 마음의 수건을 가려운 것이 또 무언가를 생각해봤습니다. 그래서 전 먼저 내 마음의 수건을 가려운 것부터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그 수건을 가린 것이 나만은 도박 중독자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그냥 즐기고 그냥 잠깐 노는 거다. 그런 정도로만 생각했었어요. 그리고 또 나는 또 내 돈 가지고 내가 했는데 도대체 뭐가 잘못된 건가. 남들은 돈도 꾸기도 하고 그랬는데 나는 문제가 없다. 그런 그 교만한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또 내 도대체 그 발목을 잡는 것이 그 무엇인가. 내가 그 돈을 얼마 잃었는데 하는 그런 그러니까 돈을 도대체 내가 얼마만큼 잃었는데 주변 사람들로부터 게임을 또 잘한다는 그런 자만심 같은 그런 마음 같은 거 또 한 번 빠지면 또 아주 제가 끝장을 봐요. 그러니까 아주 그냥 올인하는 거죠. 그냥 모든 거를 다 팽개쳐요. 그런 그 성격적인 문제 돈도 좀 제법 따보기도 하고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그 가정보다 그 바깥 세상에 그 맴맴 돌았던 그런 거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생각해 주셨죠.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읽던 도중에 마태복음에서 그 씨뿌린 자 그 대목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대목에서 제가 바로 가시덩굴에 있는 저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 보는 순간에 눈이 있어도 진짜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저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 그 아파트에 살고 있었는데 제가 게임을 이제 그 안 하고 집에서 도안이 도를 닦았죠. 남자가 일을 안 하고 그때 뭐 일을 할 수 있는 그 여건도 안 되고 그래서 집구석에 처박혀 있어가지고 바인더를 이제 다 쳐놓고 있었어요. 창피하잖아요. 남자가 밖에 나가서 일을 안 하고 집구석에 있으니까 그런 참 별로 안 좋은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성경 말씀을 참 재밌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성경 말씀을 제가 읽으면서 딱 내려갔어요. 그러던 중에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네가 바인더를 조금 열어라. 바인더를 너 조금 열어놔라. 그런 마음을 주셔서 제가 바인더를 조금 열어놨어요. 근데 어느 날 또 그 바인더를 조금 열어놔 아주 활짝 열어놔. 근데 어느 정도 또 지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또 그러더라고요. 눈까지 아주 활짝 열어라. 남들이 보는 것보다도 그 시선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시선, 하나님이 그 시선을 그걸 의식하라고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문을 열게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그 이후에 제가 뜨레스디아스니 뭐 이런 데 올라가서 또 교회 안에서 또 그 많은 사람들한테서 제가 고백을 했어요. 난 도박쟁이다. 내가 뭐 앞으로 어떻게 할 거 그거보다도 그 한마디만 했어요. 난 도박쟁이입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그 한마디만 했어요. 앞으로 비전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요. 제가 얼마큼 성숙하고 성장할 때 그런 거지 내가 비전을 얘기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난 도박쟁이입니다 그랬어요. 근데 사람들이 저한테 굉장히 좋았지만은 나중에는 뭐 그래도 참 위로해 주는 말도 있었지만은 어떤 사람은 참 인간 같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그게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그걸 제가 그걸 무릅쓰고 터뜨릴 때는 제가 도박을 끊고자 하는 그런 마음, 그러니까 그들의 힘, 하나님의 힘 같이 네, 복합돼서 제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저희 그 과거에 있는 그 과오를 평생 그 마음판에 새기는 마음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예, 저는 또 개인적으로 그 울칭 시절을 생각 못하는 사람은 참 싫어해요. 괜히 또 거들먹거리고 예전에 그 별로 시원치 않고 뭐 돈풍겨나 있다고 거들먹거리는 것보다 점선한 사람들을 굉장히 좀 존경스럽게 생각하는데 저도 지금 그런 마음을 가지려고 이제 애를 쓰고 있습니다. 제가 성경을 읽던 도중에 그런 대목이 있더라고요. 요단강을 건너는 그 대목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노예 그 종으로 있을 때 440년 동안 있을 때 그리고 또 광야에서 40년 동안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요단강 그 회복의 길로 접어들게 하셨을 때 그 제사장이 딛고 있는 그 돌 12개를 각 지파에다 하나씩 주시는 그 대목을 하나 봤어요. 저는 어떻게 그 대목을 받아들였냐면은 제가 예전에 저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한테 그 진짜 모진 안 좋은 것들 예, 그런 거 행한 거 그거를 잘못을 뉘우치는 마음으로 예전에 그 도박장에 가가지고 다시는 내가 도박장에 안 가리라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돌 하나를 제가 취했어요. 그리고 또 내 자신이 또 스스로 변해야지만이 내가 올바르게 세워지면 그 가정이 진짜 진정해. 예. 와이프가 아무리 돈이 많이 벌고 뭐 하는 건 소용없더라고요. 남편이 다 갖다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남자가 그 가정의 기둥으로 세웠는데 가정이 진짜 흔들리면은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저는 아직까지도 지금 굉장히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지내고 있습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제가 도박에 내 자신의 그 치유에 있어서 가장 그 근본적이고 기본적인 것을 저는 했습니다. 근본적인 것은 내 그 성장 과정이 과연 무엇이었는가 그리고 기본적인 것은 당시 현 시점에서 나의 문제는 무엇이었는가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잘못을 뉘우치고 깨달아 많은 시간 동안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나의 기도와 나의 눈물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어 은혜를 베푸셨던 것입니다. 또 나 자신만의 치유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나로부터 상처받은 가족들에게도 많은 시간을 할애하며 회개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지금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참 개척한 말씀드리면 제가 뭐 이상하지만은 저는 하나님으로부터 제가 치유함을 받았다고 확신을 갖기 때문에 제가 간증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하는 거예요. 뭐 여기서 교회 안 다니시는 분도 있겠지만은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요.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저는 이거 알고 있어요. 왜냐면은 어둠의 그 세계, 그 어둠의 세계는 이거하고 똑같아요. 근데 딱 정반대더라고요. 딱 펼쳐놓으면 정반대예요. 그 정반대인데 진짜 뭐냐면은 어둠의 세계는 블랙홀과 같아요. 나도 모르게 가는 거예요. 내가 드라이브 하면 그걸 가 있어요. 발길이 저들로 그쪽으로 인도를 하는 거예요. 인도를 해요. 어느 시점에 가면은 나중에 인도를 안 해도 어둠의 세계가 인도를 안 해도 거기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의 세계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내가 다가가게 되더라고요. 저는 무수히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면서 그랬어요. 아직까지 기도할 줄 몰라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제가 간절함만 가지고 진실됨만 가지고 내가 회복하는 마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이 그 눈물과 기도를 보시고 들으시고 하나님이 저를 어루만져 주셨어요. 그리고 회복의 길로. 그런데 그 도박 중독은 그 중독은 혼자서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과 함께 할 때만 진정한 치유가 됩니다. 저는 확신해요. 그리고 또 시편에 이런 게 있어요. 시편 기자가 말씀하셨는데 울며 씨 뿌리러 가는 자는 정녕코 기쁨의 단을 거두고 오리라. 그 도박자의 그 마음판에는 그 도박의 그 마음판에는 배냇판처럼 막 달라붙어갖고 꿈가루가 안 떨어져요. 그 하나씩 하나씩 떨어지려면은 밖에서 나와가지고 이렇게 모여기 세미나를 하고 몇 분 안 오셨지만 그만한 사람 앞에 터뜨릴 수가 없어요. 자기 치욕적이고 창피한 걸 어떻게 터뜨려요? 할 수가 없어요. 뭐 그 자랑스러운 거라고 제가 여기 말씀드리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같이 공부하는 중에서도 얘기가 안 나와요. 자기 수치심은 절대 얘기 안 해요. 근데 그 수치심, 자기 치욕적인 걸 얘기할 때 진짜 비로소 회복이 되더라고요. 과감하게. 네. 나는 도박쟁이다. 남들이 손가락질해도 내가 그 마음 가지고 갔을 때 하나님이 치유를 해주시라고 저는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